말씀하신 대로 저는 96년에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약 4년 동안 영국에서 주재원으로 한국 투자신탁 주재원으로 일을 하다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봐야 되겠다. 회사에 맡길 수가 없다. 이런 좀 허무맹랑한 포부를 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6년 정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봤습니다. 무역업도 하고, PC방 아저씨도 돼보고, 눈높이 교사도 하고, 그러면서 한 6년 정도 지내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대로, 저희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혼까지도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돈 버는데 그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돈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국에서 물론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한 3년 정도 그렇게 살면서 거의 폐인이 되어 있을 때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다시 합치게 되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떻게 그 부부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야 될지, 왜냐하면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아주 최고의 남편이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내가 그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3년 차 됐을 때 온누리교회에서 이혼자 학교 또 제자 양육 학교 선교사 훈련 학교 뭐 다양한 것들을 거쳐서 1년 후에 본인 스스로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를 선교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만에 런던에 아버지 학교가 처음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이미 돈 냈으니까 이거 환불 못 받는다. 그러니까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장사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니, 낸 돈은 본전을 뽑아야지. 그러면서 아버지 학교를 갔죠. 그 아버지 학교에서 많은 문제가 저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인생 처음으로 깨닫고, 그때부터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참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딱 그로부터 1년 후에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저희 부부관계가 회복이 시작이 되었는데, 저를 만나주시면서, 제가 그때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이상으로 거의 폐인으로 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도 몰랐는데요.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날로. 지금은 제가 성찬식에도 알코올 있는 걸못 씁니다. 취해버려요. 몸은 지극히 건강하다고 하는데, 술, 담배 전혀 못하는 몸으로 갑자기 변해버려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었는데, 그렇게 변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게 말씀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한 3개월, 4개월을 정말로 말씀 속에 빠져서 하루에 거의 7시간씩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하신 게내 우상이 뭐냐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속에 수많은 감추어져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 우상들을 포기 안 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됐죠. 저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던 속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상이 뭐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따라가는데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로부터 몇주 후에 여전히 그때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주 후에 주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도록 저에게 포기하시는 게 돈이 제 우상이라는 것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희 직원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직원을 다 불러놓고 밤새도록 제가 기한을 했죠. 그리고 아침에 전 직원을 다 불러서 뭐 전 직원이라고 그래봤자 10명이 좀 안 됩니다. 불러다 놓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선교를 지향하는 회사다. 우리는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간다. 무슬림 지역에 끊임없이 점포를 개설하면서 그곳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 밤새도록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이 계획을 세우면서 나가고 싶은 사람 나가라, 같이 갈 사람만 간다. 그런데 아무도 그만두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또 한 달 후에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출애굽기, 창세기 후반부와 출애굽기를 읽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우상이 뭐냐? 주님, 제가 더 이상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회사도 주님 회사고 주님이 사장이고 저는 평생 피고용자입니다. 주님이 사장하시는데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또 며칠, 몇 주 후에 저희 직원과 월말 결산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 직원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영업을 더 이상 안 하지? 뒤로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 직원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회의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속에서 두 얼굴의 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꽝 하고 말씀하신 게 내 사업이 내 우상이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신학교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멋있게 선교사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간 게 아니고요. 우상이 무서워서 피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신학교로 도망을 갔습니다. 뭐 무슨 사역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양한 소망들을 품게 하시면서 뭐 가정사역, 탄자니아 선교사, 북한 선교사 여러 가지 소망들을 품게 하시면서 끝에 가서 저에게 너무나 강하게 도전을 하신 게 영국을 봐라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신학교 두 군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지나서 마지막으로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웨일즈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하노버 교회 한 6분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지키고 계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네 군데 교회에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해서 6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난생 처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참 많이 웁니다. 죄송합니다. 이 빈 교회들에게 다시 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여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 장로님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너무나 강하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고 전하고 집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는데 날이 갈수록 저를 사로잡아서 이제는 영국 이외에는 그리고 빈 교회들 이외에는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왜 영국 교회지? 왜 빈 교회들이지? 하면서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를 하기 싫었거든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 너무 멋있는 것 같았어요. 당당하게 나는 평신도 자비량 선교사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제 인생을 그것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고 있었는데 교회들을 보게 하시고 어느 날 주님께서 너 참 교만하구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시키는 일을 너는 네가 정하느냐. 내가 목사해라 하면 목사하는 것이고 평신도 선교사 해라 하면 평신도 선교사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일을 내가 이루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이 교만한 마음이 또 제 자신 제 우상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를 받겠습니다.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기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목숨을 내놓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할 때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죄사함 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한 몸 되게 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세우시는 도구로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 결코 혼자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조차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참 제가 교회 안에 속해 있지 않았다면 아마 선교사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요 제가 상당히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저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제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특별히 영국 땅에 있는 교회들, 빈 교회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히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교회들로 가득했던, 심지어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던 교회, 자기 그 본인의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시골의 농장에 있었던 작은 교회였는데요. 3, 4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중국 선교사를 파송하고 조선 땅을 향해서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었습니다. 작거나 크거나 구분 없이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던 그 교회인데 100년, 150년이 지난 지금의 영국을 바라보면은 참 마음이 아프기가 그지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영국에 대해서 왜 영국이 선교지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달라. 우리는 영국을 바라보면서 과거에 그 기독교 강국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기독교로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과 동일한 눈으로 영국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영국이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1차 세계대전을 겪고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던 영국을 향해서 또다시 2차 세계대전이 경험되고 런던 땅에 폭격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을 경험한 영국은 트로마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결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그와 같은 회의감에 빠지면서 따라서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무신론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국 땅을 이끌고 있는 영국의 인텔리드를 이끌고 있는 사고는 무신론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영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죠. 법이 바뀌고 나니까 교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딱 한 가지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교회는 복음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복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깨닫고 있는 복음, 나 예수님 믿어, 그게 복음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살펴보면요,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장, 4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눈에 보이는 교회 역사 말고요, 그 뒤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가, 그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His story가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딱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가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과 증언이라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죄사함. 죄사함이라는 이 간단한 단어 속에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은 죄라는 부분이죠. 죄가 없으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죄사함이 우리에게는 그저 피상적인 아무 감동 없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아니라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지요. 그런데 영국 땅에는요, 그 죄의 문제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복음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그것이 교회를 가득 차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모두가 그와 같은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면서 영국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도덕과 윤리가 삶의 기준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더 이상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존재가 아닌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나가기 시작을 하면 주님 몰라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제가 선교사 신학교를 첫 번째로 다녔는데요, 그 선교사 신학교에 그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폭격 맞고 전쟁터 또는 재해가 지나가서 완전히 파괴된 지역, 이런 지역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팀들이 있어요. 의료팀들도 있고요. 그 의료팀들이 그런 지역, 재난지역에 가서 겪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돕는 건 돕는 거지만 그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인데 이게 내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험하는 것은요, 인권, 그 휴머니즘, 휴머니테리안 단체에서 와서 사역하시는 분, 섬기시는 분들의 그 헌신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고름이 제일 줄줄 흐르고 있는 그 상처 부위를 서양 선교사들이 절차에 따라서 닦아내고 치료할 때 유엔이나 적십자나 또는 그 이외에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서 섬기시는 분들이 하는 일들은 바로 입으로 빨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무너집니다. 저들보다도 못한 나의 모습이 이것이 대체 무엇인가라는 절망감을 안고 돌아오게 된다고 선교사님께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윤리와 도덕을 가장 높은 가치로 세워놓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별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영국은 그 윤리와 도덕 면에서는 아마도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일 것입니다. 정말 선량합니다. 정말 착합니다. 정말 정직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됩니다.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은 아무데도 취직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도덕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기독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국 교회가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선량한 삶입니다 하고 이야기할 때 더 이상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라는 그 복음, 교회에서 교회 중심에 그 복음이 사라진 영국 땅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등대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950년까지 영국의 기독교회는요, 주일학교 학생 수가 전 국민 그 어린이 수의 97%, 98%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후에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그 다음부터 드러난 현상은 주일학교가 0%로 바뀌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인구조사에서 전 국민 속에서 나는 기독교인이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약 5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 중에 55.3%가 주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부모님이 기독교인이셨거나 자기는 여전히 성공회가 국교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부모가 어릴 때 자기를 데리고 유아 세례를 했거나 그래서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어서 자기 장례식 때 한 번, 세 번 교회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약 55.3% 그 정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카톨릭은 개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 이외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주의자,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단체, 조사 단체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요. 어떤 단체는 대략 4.2% 정도 된다 하고요. 어떤 단체, 조금 더 보수적인 단체들은 1.7%가 된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30년쯤 전인가요? 어떤 영국의 대주교가 국제회의에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마케도니아 콜이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고백을 회의장에서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 자생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 제발 와서 도와주십시오라는 구원 요청을 국제회의장에서 전 세계 기독교 리더들을 향해서 고백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약 3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모스크로 이슬람들에게 팔려서 모스크로 변화되고요. 술집으로 변화되고 일반 아파트로 변화되고 디스코장으로 변화되고 그런 일들이 또 힌두교 사원으로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영국 전역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다 떠났고요. 남아있으신 분들이 60대에서 90대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없으세요. 그분들의 노인정이에요. 오셔서 커피숍 운영하면서 같이들 모여서 즐겁게 지내시고 그걸로 끝입니다.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손녀를, 손자, 손녀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일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요, 고등학교 가서 스스로 혼자서 다닐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대학생쯤 되면 거의 남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젊은 세대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영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빈 교회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 도덕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라. Let my words be proclaimed again in these empty churches. 아마도 제가 영국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말씀하셨나 봅니다. 분명히 제 귀에는 제 마음속에는 영어로 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3천 개씩 닫는다고 그러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 3천 개씩 문을 닫고 있는 교회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목사가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살겠다는 사람이 영국 땅에 그만큼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 교회에서 10명, 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모이셔서 돌아가면서 서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세월을 지내다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문 닫습니다. 그게 영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 국가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영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 그 많던 사람들이 전부 무신론자가 되었나 하고 우리는 생각하겠죠. 영국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은요, 상위 몇 명 인텔리계층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대체 뭘까요? 기독교 믿고 있다가 다 빠져나가고 그 빈 공간이 생기죠.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 사회 또는 서양 사회 같으면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뉴 에이지죠. 영적인 것들을 구해나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럼 그 영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는 그 영국 땅,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많은 경우가요, 미신. 영국의 토착신앙은 미신입니다. 주술사, 타로점, 그 다음에 마녀, 3대 종교입니다. 그것들이 연합해서 페이건 종교라는, 이방 종교라는 종교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고요. 각 지역마다 대표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페이건 신학교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키워내요. 우리가 예전에 위치크라프트라고, 마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긴 망토자락을 휘두르면서 주로 여자들입니다. 아리따운 몸매를 드러내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향불 피워놓고 묘한 음악 틀어놓고 힐링을 한다고 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교 중에 하나입니다. 숫자로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전히 성장률은 높지만 숫자는 많지 않다 그러면 그 많은 국민들 어디로 갔을까요? 영국 땅에서요, 가장 빠르게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맞습니다. 무슬림입니다. 0.몇%였었던 무슬림이 지금은 4%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집단 거주이고요. 영국의 법을 거부하고 자체 코란에서 따라서 샤리아 코트를 지역마다 세워나가고 있고 영국 지역 정부와 연합해서 샤리아 코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한 나라에 어떻게 두 가지 법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상원의 어떤 여자 변호사가 법적인 투쟁을 하려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는 전국에 있었던 무슬림들이 우리의 법이 너희들 법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다. 너희들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우리는 요구한다. 그럴 수 있지요. 거기는 법을 어기면 그냥 죽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정당화됐고 지금은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샤리아 코트가 샤리아 법원이 영국 전역에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가는 곳마다 무슬림 샤리아 코트에서 운영하는 자체 경비대가 있고요. 샤리아 코트가 그 지역을 지배하고요. 영국 경찰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집단 거주 지역이 영국 전역에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깔려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EU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무슬림 국가들의 국민들의 대거 이동입니다. 터키, 또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 또 아프리카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숫자의 무슬림들이 영국으로 밀려들어오고요. 거기서 정착하고 국적을 따고 3명,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물론 불법입니다. 다 미혼모 처리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의 모든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는 혜택을 다 누립니다. 네 가정이 누려야 될 혜택을 한 가정이 다 누리면서 영국의 기득권 세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몇 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2050년이 되면 영국의 국교는 무슬림 이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별로 고민할 거 없고 힘들일 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슬림들은 숫자로 승부를 겁니다. 한 가정이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의 자녀를 둡니다. 두 세대만 지나면 어마어마하겠죠? 거의 아브라함이 애굽 가서 민족을 이루었듯이 지금 이슬람들이 영국 와서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보호하에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2050년이 되면은요, 그들 발표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영국 내 이슬람의 인구 비중이 40%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요, 40%가 넘어가는 순간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헌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은 그 MP들이, 국회의원들이 무슬림에서 배출될 것이고요. 그들이 요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영국의 현 주소예요.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영국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경험하게 하시고요. 그 박해를 통해서 영국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1.7%밖에 안 되는 영국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몸부림은 치는데 힘이 없다는 것이죠. 최소한 사역자 한 사람을 키우려면 10년, 20년의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영국에는 주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와서 나를 도우라. 내가 더 이상 살아날 능력이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3년 전부터 전도팀을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한인 영어권 사람들을 불러서 일주일간 훈련을 시키고 영국 원하는 신청하는 영국 교회에 8명에서 10명씩 전도팀을 일주일 동안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Arise라는 예전에 둘로스라는 선교 그 배가 있었죠. 둘로스 단장으로 섬기시던 최종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의 교회 개척 학교를 개설하시고 둘러스에서 하던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영국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게 Arise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보내면은 영국 교회에서는 노방전도 가가호호 문두드리는 축호전도 이것은 영국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반문화적인 행위다. 라고 이야기하시던 분인데요. 전도팀이 가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초청을 하는데 이게 역사를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동네 주민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의 리더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게 가능합니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내년에도 꼭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전도팀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흑인 교회에서만 그런 요청을 하더니요. 지금은 3년 차가 되니까 지금은 백인 교회들이 와서 요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콧대 높은 백인들이 와서 이 누런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낼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열심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려서 모이면 잘하면 60명 정도가 모입니다. 일단 영어가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60명을 데리고 각 영국 교회에 팔을 비틀어서 믿든지 안 믿든지 받고 싶으면 너희도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대략 120명 정도를 훈련시켜서 약 12세 군데 교회에 분산해서 보냅니다. 그게 아마도 저희가 현재 영국에서 할 수 있는 저희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상 영국 선교를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싹이 터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참 용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서방 선진국을 향한 재복음화에 힘을 쏟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현재 한국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방 선진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신학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재정적으로 가능해야 합니다. 헌신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기독교 국가는 전 세계에 현재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 있죠. 미국이 열심히 하지만 미국도 그 하얀 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유럽은 다시 재복음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믿기로는 한국이 살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듯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전한 자들의 믿음이 강건해짐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1차 수혜자는 전하는 자들입니다. 2차 수혜자가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죠.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를 살펴보면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무리들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살아 역사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복음이 살아서 역동합니다. 복음이 생명력을 갖고 살아서 역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들어서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새롭게 세워지지 않고는 무슨 수로 그 복음이 생명력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들이 가야 할 길들이 그와 같은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점진적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서구 기독교 국가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듯이, 그리고 영국 교회가 지금 몸부림치면서 회복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 다시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며 다시 부활의 길을,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Harvest is ready. 추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영국 땅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가서 거두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영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추수할 자가 없어요. 추수만 하면 되는데 전 세계 기독교가 아직 마음이 안 되었는지 추수할 사람을 보내질 않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영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주님, 우리 교회 안에서 유럽 재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할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유럽 재복음화를 위하여 인생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할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 한 유럽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영국은 회생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와서 도와주십시오.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눈물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세대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에 주의 백성들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